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계시 출애굽기 34장 1에서 28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모세는 자신이 깨뜨렸던 첫 번째 돌판과 같은 두 개의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했다. 그는 일곱 번째 시내산으로 여호와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 그가 이전에 시내산에 올랐던 일은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다. 첫째, 출애굽기 19장 3절 7절. 둘째, 출애굽기 19장 8절 14절. 셋째, 출애굽기 19장 20절 25절. 넷째, 출애굽기 20장 21절. 출애굽기 24장 3절. 다섯째, 출애굽기 24장 9절 12절에서 18절. 출애굽기 32장 15절. 여섯째, 출애굽기 32장 30, 31절. 모세는 이른 아침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이해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기 계시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묘사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금실과도 같다. 여기서 하신 주님의 선언은 구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자기 선언을 적용하고 반복하며 확장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전례 없이 탁월하고 비할 데 없는 설명을 들었을 때 모세는 주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선하심, 신실하심, 용서, 거룩함, 공의를 조금이나마 맛볼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이끌리게 된다. 그분의 탁월한 성품을 보고 감탄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은 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자기의 계시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언하신다.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시며 다른 나라들이 당신의 위엄과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출애굽기 34장 10절. 이스라엘 백성은 번영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 가지 분명한 계명을 따라야 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깨진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라고 명하셨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모세는 주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그분의 탁월한 성품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묵상. 하나님의 영광, 곧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선하심, 신실하심, 용서, 거룩함, 공의를 우리는 어떻게 맛보았습니까? 적용. 그분의 탁월한 성품에 감탄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끕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름받았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한 모세의 기도에 주께서 약속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열매이다. 교회 증언 6권 221.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수한 선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희망의 소리 방송을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선택에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할 선택도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할 것인지 아닌지는 어쩌면 가벼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에게 있어서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자신의 신분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선택이야말로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때 한국 사회에 유행하던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는 광고 문구였습니다. 지금의 LG전자 전신인 금성사가 80년대에 사용했던 광고 문구였습니다. 이 말은 전자제품 하나를 살 때에도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회사 제품을 선택하면 결코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저는 오늘 그 문구를 이렇게 고쳐보고 싶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들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발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한 말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또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무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굳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는 실로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린이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아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학교며 연극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갈멜산에서 진행된 하나님과 바알신 중에서 누가 참된 신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좀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하여 18장의 이야기 배경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을 중심으로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타락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믿음의 선지자로 불리우는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아합 왕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엘리야의 발걸음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겠다는 신념으로 거침없이 아합 왕의 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그 한마디는 실로 아합 왕과 그의 신하들의 정신을 쏙 빼놓는 엄청난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요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합과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의 이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기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의 현상들은 그들이 믿고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주관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웬걸 엘리야가 그렇게 외치고 한 이후부터 놀랍게도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엘리야의 외침 때문이라고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이 점점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2년, 정말로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려주는 예언의 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왕 124쪽 백성들을 저희 속임수에 붙잡아 두기로 마음먹은 바알의 사제들은 저희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밤낮 없이 땅을 다시 신선하게 해주도록 계속 간청했다. 값진 제물을 드려 사제들은 저희 신들의 분노를 진정시키려 했다. 열심과 인내로 이교회 제단 주위에 둘러서서 비를 달라고 열렬히 기도하였다. 형벌이 선고된 땅에 어느 곳 할 것 없이 밤낮 그들의 부르짖음과 탄원이 올라갔다. 그러나 하늘에는 타는 듯한 태양 광선을 가릴 수 있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다. 목마른 대지를 축여줄 이슬도 비도 없었다. 1년이 지났으나 비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땅은 불에 탄 것처럼 바짝 말랐고 맹렬한 태양열은 남은 식물마저 태워버렸다. 시냇물은 말랐고 우는 양떼와 소떼들은 고통 중에 이리저리 방황했다. 한때 비옥했던 들판은 불타는 모래사막과 황량한 광야처럼 되었다. 우상 숭배를 위하여 구별된 숲은 잎이 다 떨어지고 산림의 나무들은 말라빠진 자연의 해골처럼 그늘을 주지 못하였다. 공기는 건조하여 질식할 것 같았으며 바람에 날리는 뽀얀 먼지가 눈을 멀게 하고 거의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한때 번영하던 성읍과 촌락은 비탄의 장소가 되었으며 주림과 목마름은 인간과 짐승에게 무서운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 모든 공포를 수반한 기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기근이 든 지 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무정한 하늘에는 비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 가뭄과 기근으로 온 나라는 계속 황폐하였다. 아이들의 괴로움을 덜어줄 힘이 없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이 엘리야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가 피로 물들고 가뭄과 기근으로 황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에서 사랑의 온기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건드리기라도 하면 폭발하기 일쑤였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들도 자신의 자식들을 돌보는 일까지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완강히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제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쉬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끌어들인 죄악을 떠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 가운데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세상에 이렇게 쉬운 방법이 그들의 바로 코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들이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리시되 흡족한 소낙비를 내려주실 텐데 돌아서버린 메말라버린 그들의 마음이 딱딱한 돌처럼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온 땅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절망과 저주의 땅, 고통과 신음의 땅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와 왕과의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다시 한번 왕 앞에 선다는 사실이 얼마나 꺼려졌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만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기별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왕 앞에 섰을 때 아합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는 또다시 왕을 견책하는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엘리야의 견책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사실 왕의 잘못, 사람들의 잘못을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책망했던 그 용기, 침례자 요한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했던 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왕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아스타롯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에는 각각 400명, 450명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50명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모든 백성들도 명령에 따라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갈멜산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갈멜산 정상이 잘 바라다 보이는 산 아래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이상한 예감으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그들은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갈멜산 주변에 자리를 잡고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앉아있는 이 갈멜산은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가뭄이 있기 전 갈멜산 계곡은 끊임없이 맑고 깨끗한 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샘이 있었습니다. 비옥한 산 비탈에선 양들이 풀을 뜯고 아름다운 꽃과 무성한 숲이 덮여 있었습니다. 또한 하늘 향해서 쭉쭉 뻗어 자라나는 나무들은 시원한 그늘을 그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계속된 가뭄은 이런 아름다움을 황량함으로 바꾸어 두었습니다. 이제는 바짝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이 앙상한 주운 가지를 힘없이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제단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지금 아합 왕과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아직도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재앙도 엘리야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바로 엘리야만 빼고 말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사실 갈멜산 정상에는 다 허물어진 단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제단은 이미 허물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도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어 이제는 도마뱀들이 기어오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이름 모를 풀과 잡초들이 무성해져서 단인지 무엇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재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갈멜산을 오르면서 숲속에서 보았던 바알과 아세라의 재단에 비하면 너무도 볼품없는 무너진 재단이 지금 그들 앞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단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엘리야는 왕과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오게 한 것입니다. 아하방은 당당하고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거만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거드름을 피우며 줄을 지어 나타났습니다. 이런 왕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백성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또 외롭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장면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섰고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섰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렇게 섰고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섰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섰고 에스더가 그렇게 섰습니다. 섰을 때 당당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혼자입니다. 혼자 외롭게 왕과 우상 숭배자들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머리 위와 주변에는 엘리야를 보호하는 하늘의 힘센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왕과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엘리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제단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엘리야의 눈빛을 따라 모든 사람들도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제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기 전 경배했던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엘리야가 입을 열어 나팔 같은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바로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만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의 이 거룩한 외침에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런데 아합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리야의 외침에 대하여 한 사람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충성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안과 두려움, 불길함, 공포만이 의심연스럽게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예언의 신 선지자 왕 가운데 그 정답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7쪽.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무관심하고 불충실을 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원호주는 말할 수 없이 큰 관심을 가지고 선악간의 대정투의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세계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는 도덕적인 영웅들을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행동하는 사람들의 노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따른다. 그들은 의무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한 힘을 가지고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느냐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시킨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위해서는 저희의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들의 사업은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아 밝고 끊임없는 광선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그들의 표현은 하나님께 충성하자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냐? 하나님께 충성하자.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결심합시다. 만일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쳐온다면 하나님께 충성하자 하고 외칩시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냐라고 질문한다면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대답합시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외침과 호소에 모두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그들의 신을 불렀으나 결코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의 모든 책략과 속임수를 철저히 막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호시탐탐 불을 노려했지만 엘리야가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해가 저물어 갈 때 드디어 엘리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먼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돌 열 개를 취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가슴은 미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묵묵히 홀로 단을 쌓았습니다. 이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용기 있게 단을 쌓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단이 완성되자 제물을 올려놓고 열두 동이의 물을 제단과 고랑에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알의 사제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명을 지르고 그들의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요란하게 그들의 신을 불렀다면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바알의 모든 선지자는 백성들의 손에 이끌려 기손 시내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바로 그때 예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담대히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헐 목사에게 보낸 편지. 사탄은 그가 기만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힘있게 활동하고 있다. 헐 형제여, 나는 그대가 그대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대의 의심을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 있는 자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대 자신을 크게 손상시킨 것을 보았다. 그대는 부드러운 말과 듣기 좋은 변설에 기만당하여 가장 무모한 방법으로 사탄의 공격에 자신을 노출시켰다. 어떻게 그대가 이처럼 자신을 스스로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할 수 있는가? 그대가 무모하게 사탄의 전쟁터에 뛰어들었으니 그대의 마음이 그처럼 둔하고 무감각하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사탄은 이미 그의 대리자를 통하여 그대가 호흡하는 공기를 오염시켜 놓았다. 악한 천사들은 이미 지상에 있는 사탄의 대리자에게 그대에 대하여 취해야 할 행동에 관하여 알려주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도록 부르신 사람이다. 그대는 사람들에게 밤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하여 시온의 성벽 위에 선 파수꾼들 중 한 사람이다. 무거운 책임이 그대에게 지워져 있다. 그대가 내려간다면 그대는 홀로 가지 않을 것이다. 사탄이 그대를 채용하여 영혼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의 대리자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슬픈 표정으로 그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탄과 그의 사자가 그대에 대하여 기쁜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 곁을 떠나 탄식하면서 돌아서고 있었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의심을 대항하여 스스로 싸우고 그대의 불신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생각하기를 좋아하므로 마귀가 그대를 시험하지 못하게 했을 것 같으면 그대는 타락한 천사들을 그대 주변에 그처럼 많이 몰려들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흑암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는 길을 택했다. 그대가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대는 점점 더 어두운 곳에 있게 되었다. 그대는 하늘의 모든 빛이 그대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큰 수렁이 그대와 그대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사이에 조성되고 있다. 만일 그대가 이미 출발한 그 길을 계속 간다면 불행과 저주가 그대 앞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대를 붙잡을 것이다. 그분의 분노는 잠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그대를 초청하신다. 지금 바로 지금 그분께서는 지체 없이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그대를 부르고 계신다. 그분은 은혜롭게 그대를 용서해 주시고 그대의 모든 배교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들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셔서 승천하기에 적합하게 해주실 것이다. 모든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에게서 분리되고 그들은 마침내 일곱 번 연단한 금과 같이 될 것이다. 나는 A와 B 형제가 그들의 마음을 사탄이 불신의 길로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허락함으로써 사탄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참혹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가장 큰 죄는 이 짙은 의심, 밤중과 같은 불신을 이야기하므로 다른 사람의 마음도 동일하게 어두운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겨가 순수한 곡식 알갱이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곡식을 채에 넣어 흔들듯이 체질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겸비한 본을 따라야 한다. 그대는 그대에게 필요한 징계를 달갑게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실한 구원의 후사에게 요구하시는 자제를 발휘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다. 그분의 사업은 이타적인 자비의 사업이며 끊임없이 자아희생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치르신 그처럼 큰 희생의 수혜자는 그들 역시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위대한 사업을 돕기 위하여 희생하고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사리사욕은 버려져야 하고 이기적 욕망과 이기적 안락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종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고 있다. 그들은 그분의 대사이다. 그들은 편안과 안락과 쾌락과 욕망과 편의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한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뿌리는 식물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땅 아래에 묻힌 식물 조직으로 근본이라고도 부릅니다. 뿌리는 식물을 땅에 고착시키며 흙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흙 속의 물과 무기 양분은 뿌리 털을 통하여 흡수되어 뿌리의 통도 조직을 거쳐 줄기의 조직으로 보내집니다. 뿌리의 구조는 잎이나 줄기와는 달리 종류에 따라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관속식물의 뿌리는 방사 중심주로 되어 있습니다. 뿌리의 경우에는 내피가 명료하므로 내피 안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중심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심주는 줄기와 마찬가지로 물관부와 채관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떡잎 식물에서는 부름켜가 없습니다. 한편 내피와 관다발 사이의 유조직 부분을 내초라 하는데 세포 간극이 대단히 적은 부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원기가 만들어지며 또한 부름켜가 분화되므로 내초는 분열 조직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장소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뿌리의 중심주 배열은 독립된 물관부와 채관부가 교대로 배열되는 방사 중심주로서 대부분의 관속 식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물관부가 중심에 집중해 있는 경우와 중심부는 속으로 차 있고 그 주변에 물관부가 흩어져 있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한편 뿌리의 조직은 생장점에서 만들어지는데 뿌리의 생장점은 그 끝쪽으로는 뿌리 골무를 만들므로 사실상 뿌리의 거의 모든 조직은 생장점의 조금 안쪽 부분에서 만들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뿌리 골무는 식물의 뿌리 끝쪽에 자리한 조직의 일종입니다. 뿌리의 생장점에서 바깥쪽으로 만들어지는 뿌리의 끝부분으로 생장점과 그 주변의 세포를 싸서 보호합니다. 이들 세포는 거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고 생장점에서 계속 새로이 만들어지지만 오래된 부분은 이내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므로 형태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피층은 표피와 내피 사이의 부분으로 후에 내피가 되는 부분의 세포가 분열을 되풀이함으로 만들어집니다. 부름켜 또는 형성층은 식물에서 식물 성장을 위해 미분화 세포를 제공하는 조직층입니다. 물관부와 체관부 사이에서 보입니다. 2차 조직을 발생시키는 여러 평행줄의 세포를 구성합니다. 쌍떡잎 식물이나 거시 식물에서와 같이 수목으로 자라는 식물에서는 뿌리에도 부름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횡단면을 보면 물관부와 체관부 사이에 지그재그로 부름켜가 만들어지는데 그 후 활동이 시작되면 곧 고리 모양으로 바뀌어 줄기의 부름켜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곁뿌리는 생장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성숙한 상태의 내부 조직에 그 원기가 만들어져 조직을 뚫고 나옴으로 생성됩니다. 뿌리를 횡단하여 보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끝부분에는 바깥쪽에 뿌리 골무가 자리하지만 그 위쪽의 성숙된 부분에서는 가장 바깥쪽에 표피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어린 뿌리의 표피층에서는 표피가 길게 변형된 뿌리털이 군데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표피의 안쪽에는 여러 층의 피층이 있으며 피층의 가장 안쪽에는 내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층 세포는 유조직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사이에는 세포 간극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층과는 달리 내피 안쪽의 유조직 세포인 내초에는 세포 간극이 거의 없습니다. 한편 내피 안쪽에는 물관부와 체관부가 방사상으로 분포하고 있어 뿌리의 관다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뿌리의 표피계로는 표피 세포와 뿌리 털을 들 수 있습니다. 표피는 뿌리의 겉을 둘러싸고 있어 내부를 보호하며 어린 뿌리의 표피 일부는 뿌리털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뿌리털은 대체로 뿌리 끝의 1cm 위로부터 수 cm에 걸쳐 발달하는데 오래된 부분은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뿌리털은 아주 가늘고 길며 또한 많은 수가 생기므로 뿌리의 표면적을 넓혀 결과적으로 흡수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뿌리의 흡수는 오로지 뿌리털에 의해서만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뿌리털 주변의 표피 세포에서도 흡수가 일어납니다. 뿌리는 줄기나 잎에 비해 식물에 따른 차이가 적으므로 자연히 그 종류가 적은 편이나 그래도 지구상의 많은 식물 중에는 여러 종류의 뿌리가 있습니다. 씨 속의 배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뿌리는 어린 뿌리로 씨가 발아하여 어린 뿌리가 자라게 되면 원뿌리가 됩니다. 이어 원뿌리의 내초 부분에서 곁으로 발생하는 것이 곁뿌리입니다. 한편 줄기가 땅에 접해 있을 때나 축축한 땅 위에 놓인 베고니아 등의 잎에서는 막뿌리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식물체는 적당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필요에 따라 뿌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많은 경우 뿌리에서 뿐만 아니라 줄기나 잎에서도 막뿌리가 형성됩니다. 쌍떡잎 식물이나 거시의 식물에서는 배의 어린 뿌리가 원뿌리로 잘 성장하여 여기에 가느다란 겹뿌리가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외떡잎 식물에서는 어린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하고 대신 배추기나 줄기에 많은 막뿌리가 발생하여 뿌리 털이 됩니다. 뿌리는 일반적으로 땅 속에 있으면서 식물체를 지탱하며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기능을 가진 뿌리들도 많습니다. 덩이 뿌리는 주변에서 가장 익숙한 뿌리의 변태형으로 비대한 뿌리 속에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는 고구마와 무, 당근, 우엉 등이 속하며 이 중 고구마는 뿌리의 물관 주변에 작은 부름켜가 만들어지고 이 부름켜에서 많은 유조직 세포가 만들어지므로 뿌리가 비대해진 것입니다. 땅이나 물 위로 나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를 공기뿌리라 합니다. 다른 말로는 기근 또는 호흡뿌리라고도 하죠. 식물 중에는 공기뿌리가 많이 생겨 식물을 지탱하는 것과 줄기의 면을 두껍게 덮어 보호뿌리가 되는 것, 공중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근피라고 하는 부분을 갖춘 것, 기체 교환을 위해 특수화된 통기능을 갖춘 것 등이 있습니다. 덩이뿌리나 공기뿌리 외에도 다른 식물의 줄기에 달라붙어 몸을 지탱하는 부침뿌리도 있으며 또한 다른 식물체에 들어가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생뿌리도 있습니다. 한편 클라도푸스 속에서 볼 수 있는 동화뿌리는 물 속에서 녹색을 띠고 있으며 퇴화된 줄기와 잎을 대신하여 동화작용을 합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대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뿌리는 생명의 근원과도 같아서 뿌리 없이는 식물이 지탱력을 잃고 비바람에 뽑히거나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뿌리털이 없으면 식물은 물과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여 말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근원이요 뿌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